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주목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26절부터 56절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45절까지만 하고 46절부터 56절, 보통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마리아 찬가다, 마리아의 찬송이다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구역 교환에도 보면 5번 문항이 여기 마리아 찬양, 마리아의 찬가를 다루는 건데 1번부터 4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 그러면 막 너무 정신이 없이 막 설교해야 되고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은 더 힘들겠죠. 짧은 게 좋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스펄전, 찰스 스펄전이 교인들은 짧은 설교를 원한다.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렇게. 저는 나쁜 목사 안 되고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다 잘 하려 그럽니다. 근데 여하튼 너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46절부터 56절은 다음에 하고 오늘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 여인이 등장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인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경우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묵상 안내하시면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강조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남성 중심인가 하면 누가복음은 여성 중심이다. 그것이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전체에 사실 누가복음은 조금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수요일에 안 오신 분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그거 안 하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게 녹음해서 돌리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게 없는데 여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실 수요일 저녁에 봅시다. 수요일 저녁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 근데 여하튼 본문에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 등장해요. 엘리사벳은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불임이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인데 불임이었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는데 불임이었어요. 불임은 요즘도 문제가 되지만 고대 사회의 불임은 거의 남들이 다 누리는 복을 못 누리는 일종의 천벌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인데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조금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남들도 그 제사장을 보면서 어떻게 저 제사장은 자식도 못 낳는다냐,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은 것 아니냐, 저 제사장 무슨 문제 있는 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릴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하는 것을 보면 의인이 어떻게 고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깊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항상 복받는다,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인데 불임이면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형도 씨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저 여하튼 좀 젊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캐톨릭 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성당을 다녔는지. 근데 여하튼 이분 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에요. 읍내에서 글을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 자전거 세우고 대장장이 망치질을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뒤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닌 거예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이 예배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다. 장마통에 왜 교인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고 뭐 문제가 생기면 교인이 교회를 안 오는 거죠. 더욱이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 뭐 큰 소리 치고 기도하고 손뼉 치며 찬송, 이거는 여하튼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예쁜 옥사건 뒤태에 푸성기 심다가 저녁에 늦은 동 먹을 게 없으니까 푸성기 심었겠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내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된다. 여튼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답답해요. 우울해요. 그런데 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시가 뭐 발표가 된 지 좀 오래되고 유명한 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요, 목사가 아이가 폐렴이 걸려서 죽었어요. 왜 폐렴이 걸려서 왜 죽었겠어요? 치료를 잘 못하니까 죽었겠죠. 폐렴 걸렸는데. 폐렴은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교양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함부로 꽃밭 밟고 다녀요. 그런데 아, 목사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냐. 뭐 이렇게 되면서 아,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형도 시인이 볼 때도 교회의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 보여요. 어떤 게 이상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 있는 확신,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뭐 이런 확신. 이거 불신자들이 볼 때 이상하고 사실상 꼼꼼히 따져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통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고통이 어떻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고통을 짊어지고 사셨는지, 예수님이 왜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여전히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왜 간구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옛날 개혁 한글에는 체율, 요즘 우리 개혁 개정에는 동정, 공감, 주님이 어떻게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공감하고 계신지를 이해를 못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고통과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날마다 희희낙낙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병든 세상에서 어떻게 날마다 감사만 고백하며 살 수 있겠어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가랴와 엘리사벳같이 정말 주의 계명과 규례들이 흠이 없는 어인인데 어떻게 자식을 못 낳을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이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의인도 부림일 수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데도요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어떤 세상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고통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면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일러서 무당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일러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당, 그런 사기꾼이 진짜 무당 집에 가만 있나?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막 무슨 집회한다고 포스터 막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거의 지금 무병장수 만사형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튼 믿음과 기도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벗어버릴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짊어지고 살아야 될 눈물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서 풀어지는 고통도 있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고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은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영적인 체력 뭐 이런 거, 영적인 끈기 뭐 이런 거,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길러야 되는 거죠. 이 고통의 비밀을 혹은 고통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다 벗어버리는 거. 그냥 늘 즐겁게 웃으면 행복하게 가볍게 사는 것이 그게 마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제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을 읽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그 여튼 아들을 낳기는 낳아요. 그런데요, 아들 낳는 상황에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고 엘리사벳은 잠잠히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말을 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진짜 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다 열쇠를 찾기 위한 기도냐? 아니고 어떤 때는 열쇠가 없는 문제도 있다니까요. 열쇠가 없는 문제는 그거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는 주님 앞에 가야 풀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답을 다 우리가 찾아내고 모든 문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느냐?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얄팍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해결이 되는 문제는 일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해결이 안 되는 훨씬 많은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해내려고 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인생에는 오랫동안 고통, 오랫동안 괴로워, 오랫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기만 하는 거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길러주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좀 감동적이었어요.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대요.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 그래가지고 나이테가 있었거든요.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나무가 아주 밀도 있게 연결해가는 것은 겨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테를 보면 겨울 나이테는 촘촘하고 이게 따뜻한 때는 이게 확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진짜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그 촘촘한 나이테라는 거죠. 한겨울에 생기는, 추울 때 생기는. 그래서 추울 때 그냥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연결해져 가서 진짜 쓸모있는 제목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게 겨울에 추울 때 한겨울에 촘촘해지는 나이테. 인생에는 따뜻할 때도 있지만 추울 때도 있어요. 인생에는 빛이 비칠 때도 있는데 비가 올 때도 있거든요. 인생에는 밝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 밝은 날만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어두운 날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복이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잘 풀릴 때만 복이 아니고 답답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두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착각하게 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풀려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탄식할 때 견디지를 못해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뭐 복잡다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단순해요. 건강의 문제이거나 관계의 문제이거나 재정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문제를 다 다루거든요.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지 않으셔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 들으시는지를 주목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일 때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혹은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자식을 낳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가랴가 자식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면 굳이 그 기도가 아니어도 기도할 것 많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을 짊어지고라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해낼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분들이 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시편 읽어보세요.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태어나는데요 그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그야말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는 마리아는요 잉태했어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사고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이거는 전혀 뜬금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말하듯이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고 자본적이 없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게 잉태가 되느냐. 이거는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요 그야말로 마리아에게 충격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는 어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는 주의 계명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여인이었다 칭찬.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엄마인데 오늘 엘리사벳의 말대로 하면 내 주의 어머니신데 그리고 교회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왜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예뻤다는 둥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이 맑았다는 둥 뭐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그런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조차 없어요. 초대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예뻤다는 둥 지혜로웠다는 둥 뭐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둥 붙일 법한 기본적인 수식어도 없어요. 성경은 마리아를 높이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마리아를 높이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교회 역사 안에 캐톨릭은 마리아를 사실 좀 지나치게 높이는 게 있어요. 뭐 마리아를 뭐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안에 뭐 성모 마리아 무염시태라는 것은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교리예요. 캐톨릭 교리. 몽소승천 이런 거 있어요. 몽소승천은 뭐냐 하면 성모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교리예요. 교리. 1870년, 1950년에 만들어진 교리예요. 그러니까 187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1800년 동안 카톨릭도 그거 믿지 않았어요. 195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1950년이 되기까지 카톨릭도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캐톨릭의 그게 이제 교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정하느냐 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 우리 진리의 규범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캐톨릭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의 최종적인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상 마리아 무염시태 혹은 몽소승천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그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반가웠을까요? 이 은혜가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어떤 은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은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거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진짜 그 아이를 뱃속에서 열 달 키워가지고 출산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은혜가 늘 좋기만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은혜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좋기만 한 걸로, 너무 그냥 가볍기만 한 걸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나를 늘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사명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여호수아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읽으면 이제 건너가서 싸워서 나누어줘요. 기업을 나누어주는데 그 기업이라는 말이요 선물이라는 말이고 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땅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 소득을 받은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를 다 이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 기업인데요 복이요 은혜요 선물이었거든요. 선물. 그런데요 그 복이고 은혜고 선물인데요 그 복을 누리려면 싸워야 했어요. 물리쳐야 되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은혜와 사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의 뒷모습을 보면 그게 사명이고 사명의 뒷모습을 보면 그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와 사명이 함께 오는 건 줄 몰라요. 그래서 은혜는 좋아하는데 사명은 싫어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늘 요구만 하고 짐만 지우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무시하고 맨날 은혜만 찾아요. 사람이 얄팍해져요. 값싼 은혜를 소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로 포장된 사명을 맡기겠어요?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세요. 일을 안 하고 살면 좋긴 하겠죠. 제일 비참한 사람이 실업자예요. 출근할 데가 없는, 할 일이 없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어떤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짐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 네? 사랑.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일을 시키는 걸로 하자면, 일을 시키는 걸로 하자면 천군 천사가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전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사가 짠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그죠? 천사는 주님이 시킨 거를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천사는 잘해요. 천사는.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하라 그럴까요? 제 성경이요, 있는데요. 리폼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핸드메이드라고 붙어 있어요. 제 성경을 리폼해 주는 분이 요거를 핸드메이드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요 핸드메이드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좀 더 여하튼 고급진 기계로 한 것이 아닌, 핸드메이드가 깔끔할까요? 기계가 깔끔할까요? 기계가 깔끔해요. 그런데 핸드메이드를 잘하면 멋있어요. 이거는 멋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을 시키는 걸로 하자면 천사가 잘할 거냐 우리가 잘할 거냐. 천사가 훨씬 잘하죠. 기계가 훨씬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뭔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저는 삼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면 그 꼬맹이들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기 디모데 방에 제가 살았어요. 여기가 사택이었어요. 그 신방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문을 열고, 이제 갇혀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래 뭐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애들이 뭐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 그 길순권사님이 먹였어요. 여기 트윈빌라에 살면서. 그 우리 막내랑 우리 금성이 원성이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제가 신방 가면 김교숙 원사님이 우리 애기들 챙겨주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막내가 아주 편식이 심한데 김치 먹는 거 가르치셔가지고 평생에 내가 경수 김치 가르쳤다 하신 분이 이제 김교숙 원사님. 근데 여하튼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제가 신방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 신방 가방을 들어요. 그때는 애기들이 어렸거든요. 근데 제 신방 가방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꼬맹이가 들기에는 무거워요. 그런데 나와서 막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요. 귀찮아요. 신방 갔다 오는데 뭐 애가 그 가방에 달라붙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귀찮았을까요? 반갑고 좋았을까요? 왜 반갑고 좋았겠어요? 제 아이가 아빠를 도와주겠답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깔끔하고 좋은 일일까요? 귀찮은 일일까요? 아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로 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시키는 것이 훨씬 편해요. 우리는 일을 하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고도 치고, 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일을 하면서 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세.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일을 하라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세상 천지에, 저 가끔씩 왜 북한 아이들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잘하는데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조그마한 아이들은 춤을 출 때 실수도 하고, 춤출 때 뒤돌아보고 목사님 얼굴도 보고, 그게 예쁜 거지. 다섯 살 먹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칼군무를 추는 이거는 잔인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춤 좋아하는 여성은 잘 추지만 어떤 여성은 문산 보고 있기도 하고 자기 엄마 얼굴만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제일 이쁘잖아요. 왜? 그게 이뻐요. 왜냐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춤추라 그러고 왜 우리에게 노래하라 그러고 왜 우리에게 일을 하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호수아 읽으면 22, 23, 24장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너 하나님 좋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그래서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남자하고 자본적이 없는 처녀예요. 그런데 네가 잉태. 그런데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순종하는데 이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 은혜였어요. 이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명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내는 이 마리아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나 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 보시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을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36절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엘리사벳이 아들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한참 떨어지고 그때는 무슨 전화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걸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6달 된 엘리사벳하고 3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56절 보시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은 집에 몇 명이 살았다고요? 두 명 살았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자기. 배가 6달 되면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6달. 그러면 이 산모가 몸이 재바를까요 무거울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집에 누가 오면 귀찮을까요? 아니면 귀찮을까요? 6달 된 더욱이 노산인 배가 이제 남산만큼 불러오고 있는 그 할머니 집에 젊은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갈 데가 없었거든요. 천사의 음성은 마리아만 들었어요.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십상간 처녀가 어디서 애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41절부터 42절, 44절까지, 45절까지, 41절부터 45절까지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마리아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막 폭력적인 언어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눈물로 책망해요. 공격하고 비난하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아프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 가운데 말을 해요.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책망할 때도. 왜냐하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속 시원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거 마귀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욕을 했는데 속이 시원하다. 그거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막 그럴 때 저만 있나요? 막 욕을 하고 나면 속 시원하고 그거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조차도 아픔을 짊어지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게 하시고, 다만 성령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이 마리아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자기도 몸이 무거웠을 텐데 그 이제 막 이제 석 달 막 입도 시작하는 이 젊은 여인을 막 챙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사벳이요, 그거를 사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제가 어느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무당이었던 시절에 자기 집 찾아온 기독교인 많았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 환영, 비밀 절대 보장 앞에 써붙여놨어요. 정신이 없어도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 요즘은 무당 안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상담소를 찾아가요. 상담소. 우리 교회도 상담 전문가들 있지만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담소를 찾아갈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좀 찾아가야 돼요. 상담소에 찾아가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고 답답해서 상담소를 가니까, 상담소에서 너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너 반려견을 키워라 혹은 반려동물을 키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여러분, 정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병이 들어요. 짐승을 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연습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습. 왜냐하면 길들이잖아요. 길들여서 지배하는 거예요. 정서는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배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인격 사이에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그게 정서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짐승일 뿐이에요. 그거를 뭐 애완동물 아니고 반려동물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것을 뭘 사랑으로 포장, 병든 사랑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법을 계속 연습해야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용납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과 어울려 지내지 못하고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걸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피해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자기 사랑을 자꾸 주려고 해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라. 그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설교 마쳐야 돼요. 지금 설교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한 대목 잘랐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통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은혜를 아멘 하며 받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